3. 주님이 체포됨. 무장한 병사와 경비병들로 구성된 이 부대가 등과 횃불을 들고 공원으로 갈 때 유다는 예수를 재빨리 식별해서 동역자들이 그를 방어하려고 모이기 전에 체포하러 온 차들이 먼저 그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려고 무리보다 조금 앞에서 걸어갔다. 그리고 유다가 주님을 대적하는 차들 앞에서 가기로 결정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 주변에 모인 다른 사람들과 사도들이 바로 뒤에 따라온 무장한 경비병들과 자기를 직접 연관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병사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자기는 이미 거기에 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생각이었다. 유다는 마치 체포하려는 자들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급히 오는 것처럼 보일 생각조차 했으나 배반자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예수의 인사 때문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유다에게 다정하게 말씀했지만 그는 배신자로서 주님께 인사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함께 야영하던 서른 명가량의 동료는 횃불을 든 무장한 무리가 언덕 꼭대기를 돌아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를 체포하러 오고 있는 병사임을 직감하고 주님이 달빛 속에 쓸쓸히 앉아있는 감나무 압축기 근처로 달려 내려갔다. 병사들 일행이 한쪽 비탈에 도착했을 때 세 사도와 동역자들도 반대편 비탈에 당도했다. 유다가 주님께 말을 걸려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동안 무리들은 주님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으며 유다는 그의 이마에 배신의 입맞춤을 하려고 준비했다. 경비병들을 겟세마네로 안내한 후에는 단순히 병사들에게 예수를 지목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그에게 입을 맞춰 인사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실행하고 나서 그곳을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고 배반자는 기대하고 있었다. 유다는 사도들이 모두 나타나서 사랑하는 선생님을 감히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안가품으로 모두가 자기를 공격하게 될 것을 무척 염려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다를 배반자로서 맞이하자 그는 너무 당황하여 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배신자가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에 유다를 구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썼는데 한쪽 편 비탈로 걸어가서 로마 병사들의 대장인 왼쪽 맨 앞에 있는 병사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대장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그 장교 앞으로 가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이 지닌 평온한 면으로 거기에 선 채 내가 그라고 말씀했다. 무장한 이 무리 가운데 다수는 성전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었고 더러는 그의 대단한 행적에 대해 알았으며 그가 자기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듣자 앞줄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그가 평온하고 위엄 있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에 그들은 크게 놀랐다. 따라서 유다는 배반하려던 계획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됐다. 주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나타냈고 그들은 유다의 도움 없이도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배신자는 무장한 무리와 함께 나타난 자신을 위하여 뭔가 해야 했으며 게다가 그는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푸짐하게 수여될 큰 상과 명예에 걸맞게 하기 위해 유대인 관리들과 맺은 배반 협정에서 자기 역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다. 예수의 모습과 특이한 목소리 때문에 처음에 뒤로 물러났던 경비병들이 다시 대열을 갖추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유다는 예수께로 가서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 선생님. 유다가 이렇게 주님을 포옹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친구여, 이렇게 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냐.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려고까지 하느냐.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대경실색했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하는 포옹을 풀고 경비병과 병사들에게 걸어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다시 물었다. 대장은 나사렛 예수라고 다시 대답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그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 예수께서는 경비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고 병사들의 지휘관은 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평안히 돌아가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예수께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서 있을 때 대제사장 호위병인 말고라 하는 시리아인이 예수 앞으로 나왔고 로마인 지휘관이 예수를 그렇게 묶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손을 뒤로 묶으려 했다. 주님이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려는 모습을 본 베드로와 동역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고를 죽이려고 달려나갔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을 보호하려고 병사들이 나서기 전에 예수께서 손을 들어 베드로를 말리고 엄하게 꾸짖으면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넘는 천사와 그 동역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런 몇몇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하도록 할 수 있음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물리적 저항을 효과적으로 정지시켰으나 경비병 대장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그는 곧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견고히 붙잡고 신속하게 그를 묶었다. 두꺼운 줄로 그의 손을 묶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러 나왔느냐?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서 너희와 같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묶이고 나자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구하려고 대들 것을 염려하여 지휘관이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으나 체포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급히 골짜기로 달아났으므로 병사들은 속히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요한 마가는 근처의 외딴 창고에서 그동안 내내 남아있었다. 경비병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자 요한 마가는 도망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따라잡으려고 창고에서 몰래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가 일어나는 순간 도망가는 제자들을 쫓아갔다가 돌아오는 병사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었고 외투를 걸친 이 아이를 발견하고 쫓아왔으며 거의 잡힐 뻔했다. 사실 그 병사는 요한 마가를 따라와서 그의 외투를 손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외투를 벗어 던졌고 그 병사가 빈 외투를 들고 있는 동안 벗은 채로 도망쳤다. 요한 마가는 위쪽 오솔길에 있는 다윗 세베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가 일어났던 일을 다윗에게 말한 후에 그들은 사도들이 잠들어 있는 천막으로 서둘러 함께 돌아갔고 예수께서 배반당하고 체포됐음을 여덟 사도 모두에게 알렸다. 여덟 사도가 잠에서 깰 무렵에 골짜기로 달아났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모두 감람유 압축기 근처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논했다. 한편 감람나무 숲 속에 숨어있던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는 병사와 경비병 및 하인들 무리를 이미 뒤따라갔고 저희는 마치 지독한 죄인을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돌아갔다. 요한은 무리 뒤에서 가까이 따라갔으나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 병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후에 요한 마가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의 전막에서 발견한 외투를 입었다. 그는 경비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은퇴한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으며 그리하여 감람나무 과수원 담을 따라 돌아가서 그물이 앞으로 갔고 대제사장의 저택 대문 입구 근처에 숨었다.